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9장 9절부터 17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림 예수, 메시아의 오시는 그 예언을 기록한 것인데 초림의 예수에 대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의 통치자는 알렉산더였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의 세계로 만들겠다는 그런 정복에 대한 꿈이 있었죠.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정복지마다 헬라의 문화를 심고 헬라의 언어를 심고 헬라의 모든 그 길을 내고 헬라의 모든 것들이 통하게 이렇게 다 만들었죠. 왜냐하면 하나의 세계를 꿈꿨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세계 를 꿈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이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헬라어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게 미리 아주 길을 잘 내게 되었던 거죠. 어떤 분위기, 조성이 충분히 되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훨씬 더 유리한 쪽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한 사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자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은 그것을 잘 몰랐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세계가 다 통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또 언어도 준비하고 문화도 통일시켜 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되어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넘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넘을 수 없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뒤어진 그 과거의 이 사실 하나하나 봐도 야,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일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뒤어진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참 일하는 방식은 놀랍다, 귀하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에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향하다가 그는 일찍 죽음을 맞게 됐지요.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통치자로 임명되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다음의 통치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주전 175년까지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악질입니다. 대단히 악한 왕이죠. 악한 통치자입니다. 아주 추악한 통치자죠. 추악한 통치자예요. 특히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 히랍의 그 제우스상을 가져 앉혀놨던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앉혀놓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고기가 뭐였냐면 돼지고기였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이곳저곳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돼지고기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 머리를 갖다 놓고 제 신상에 갖다가 놓고 뭐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죠. 도전이요. 특히 그는 했던 주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할례를 폐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단하죠. 할례를 폐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의무들, 하나님을 향한 지켜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가로막았어요.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통치자입니까?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정도로 막 억압하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고 막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막 우상을 갖다 놓고 피를 뿌리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저항력이 생긴 거죠. 아, 이대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이 들고 일어나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리고 민족 저항운동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에 등장했던 사람이 대단히 경건하고 또 민족을 사랑했던 제사장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마티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마티아스 제사장이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섯 명의 아들이 바로 마카비 형제들이라고 하죠. 이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역사를 공부할 때 꼭 등장하는 분들이 사람들이죠. 예, 꼭 등장하죠. 이 신구약 중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이 중간 시대를 연구할 때 그 역사를 공부할 때 꼭 한 번쯤은 들어본직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소위 신구약 중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이때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막 붕괴를 한 거예요.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서 막 민족들이 다시 들고 일어난 거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바로 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참 재미나요. 망치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망치.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름처럼 강력한 어떤 전술, 강력한 게릴라 전술을 펼쳤던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민족 해방에, 민족 저항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쫓김을 당하게 되고 다시 성전을 되찾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구구절절 짧은 시간에 이런 정말 재미없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이 본문을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꺼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비 예언이에요. 마카비 예언.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얘기하죠. 여기 헬라 자식들은 바로 알렉산더의 후손들, 후손 어떤 후대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드디어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성전을 빼앗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제우스상을 없애고 또 돼지의 잔재물들을 다 깨끗이 지우고 다 청소를 하고 또 어두워졌던 캄캄한 성전을 다시 촛불을 켜고 다시 환하게 밝히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생겼죠. 그 절기가 뭐죠? 한우카 절기. 한우카 절기,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우카 절기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거예요. 성전을 다시 청소했다, 다시 깨끗하게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바로 한우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성탄절 즈음에 바로 이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우카 절기를 지키게 되죠. 예, 조금 모양은 좀 다른데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살려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 이것이 드디어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16절 말씀해 보세요.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성취를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이 배경, 역사적 배경 속에 그들이 거둔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들을 여호와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는 거 중요합니다. 예,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하죠. 17절에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여기 곡식과 포도주가 등장하죠. 이 곡식과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기쁨과 풍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 회복, 즉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예언이 나오죠. 정말 중요한 예언. 단순히 예루살렘을 외적의 어떤 침략, 외적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건진받는 거, 그들의 억압, 그들의 착취, 그들의 어떤 폭행으로부터 그는 벗어나는 거, 그것이 이 어떤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해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해방을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해방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로부터의 해방. 이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한 분을 예비하셨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희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전 세계의 최고의 희망,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벗어나는 거, 단순히 거기로부터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예언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어떻게?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속박으로도 벗어나는 거 기쁘지요. 예, 어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기쁘지요. 잘못된 정치에서 벗어나는 거 기쁘지요. 기쁘지요. 그런데요. 이와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하다, 더 크다 얘기하잖아요. 더 크다. 어찌 그리 큰지, 어찌 그리 큰지. 그 큰 기쁨이 뭐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이 그 어떤 기쁨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되살려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느낌 아시겠죠? 아, 이제야 좀 느낌이, 아, 이 말씀이 여기서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알겠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더구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기쁨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기뻐해라. 모든 백성들아 즐거워해라.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오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겸손한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치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주전 700년경에 스가랴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이 기록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데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이 외침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입성할지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것도 700년 전에. 놀라운 것은 예언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작은 퍼즐 조각 하나만 가지고 역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700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도 틀린 바 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막 닭살이 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고 다시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서 막 닭살이 돌, 막 놀라운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과연 대단하시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더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성실히 행하여 주시는구나. 우리는 때로는 선견 지명이 탁월한 사람이 미래의 일을 대략 맞추는 일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또 점괘를 잘 본다는 무당이 추측성 예고를 했는데 얼핏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 그것도 700년 전에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단 말일까요? 대략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얼핏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아니고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죠.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경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한 말씀이 700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고 그것이 700년 이후에 하나도 틀린 바 되지 않고 하나도 바뀐 바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여기서 질문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나의 작은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무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식하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신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한번 부인해 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자꾸 한번 부인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분명하게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폭력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것이며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병거의 말과 전쟁하는 활이 끊어진다라는 얘기하죠. 생각해 보세요. 활이 줄이 끊어지면 더 이상 무용지물입니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줄 끊어진 활 뭐 가지고 있어봤자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쓸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전혀 할 수 없는 힘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귀 새끼를 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나라예요.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폭력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런 힘없는 상태에서, 즉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나라를 다 원하지 않죠. 누구나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나라예요. 뭔가 힘이 존재해야 되고 뭔가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존재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다른 거죠. 힘으로가 아니라 병거와 활의 끊으심으로써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내가 약했지만 내가 약해진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자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 백성이 되길 바라요. 예? 그 나라 백성이요.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다 끊어버리고 활의 줄을 두고 다 끊어버리고 더 이상 힘없는 상태예요.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자가 살아가는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힘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힘이 매력이 있어요. 조금 더 가진 사람이 더 매력이 있죠. 좀 더 실력적으로 더 갖춘 사람이 더 매력이 있죠.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가 더 매력이 있고요. 없는 자보다는 있는 자가 더 매력이 있단 말이죠. 힘이 있어서 군림할 수도 있고 힘이 있어서 원하는 걸 다 소유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죄는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소위 인정해주는 강함이 있어도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전한다고 그래요? 화평을 전한대요. 화평. 화평이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힘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화평을 이루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드시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인 거지요. 그럼 어디까지라고 얘기합니까?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얘기하죠. 땅끝까지. 즉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모두에게, 모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증인되래요? 땅끝까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래요. 결국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아, 그 나라는 힘으로 폭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화평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그리고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방을 하신다고 합니까? 어떤 군사적인 방법으로요? 전쟁을 통해서요? 아니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평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저는 이 부름이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져요. 너무도 따뜻해. 우리의 현실을 부인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현실 앞에 묶이고 갇혀 있는 자와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지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무도 놀라워요. 저는 이 부름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육신은 이 땅의 삶에 매여 있지만은 영혼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회복,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하래요?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오라. 여기 요새는 1차적인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 어원으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갇힌 자 같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의 가장 안전한 요새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이에요. 예수님의 품. 시편 9편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우리가 결국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요새이신 예수님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여 우리의 요새이신 예수님의 품으로 안기십시오. 언약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이 깊으면 호랑이가 나타나고 시대가 어두워지면 영웅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입니다. 힘이 좌우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폭력이 좌우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건 어쩌면 무모한 짓 같습니다. 어리석은 짓 같습니다. 정말 잘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폭력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친히 자신의 몸을 허물어뜨리며 화평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 되어서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예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도록 옷이 없어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 활에 이 시위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도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마지막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저는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밝게 세상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더라. 약한 줄 알았는데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활의 시위가 다 끊어져서 이제는 전쟁도 할 수 없는 이제는 다 실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으로 다시 비추셔서 다시 강건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